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제가 이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유명한 1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지금 안식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구절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거라는 걸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자, 다시 안식일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굉장히 이 주제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이제 공부가 쌓였겠죠. 이게 쌓여서 여러분도 성경이 말하는 바 안식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금식, 구제, 예배,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율법이 아니라 누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죠? 룰을 지키는 거죠. 그죠? 룰을 왜 지켜야 되죠?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었다시피 성경이 안식일 규정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는 게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누리게 하려고 적어도 우리가 하던 일을 손에서 놓아야 하나님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라, 저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집착하는 기이한 현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 왜 예수님이 산상설교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당연히 예수님 직접 하신 설교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 때 앞뒤로 유대인들은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가운데로 몰거든요. 가쪽에다가 금식, 구제를 놓고요. 맨 안에다가 기도를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 중간에다 산상설교 제일 핵심 포인트가 주기도문이거든요. 신앙생활의 제일 표지가 구제, 금식, 기도였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을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종교생활의 표지가 되는 이 세 가지 그거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게 산상설교의 주제였거든요. 무슨 말이었죠?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우리 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금식을, 제가 기도의 그레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새벽기도, 금요기도, 금식기도, 그레이드가 있다고 했죠. 근데 성경은 그레이드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끼리 만든 거죠. 우리는 금식기도가 기도 중에 최강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벨을 제일 상위에 뒀는데,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잖아요. 성경에서 금식해라는 말이 있냐고요. 하루 있어요, 하루. 하루밖에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금식을 많이 해서 너희가 내 앞에 거룩하게 나오실 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모든 베푼 그 은혜를 너희가 생각하게 하려고, 멈추어 서서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희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낮게 하고, 희생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게 한다는 잘못된 종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잘못된 걸 지적하셨다라는 걸 이미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런 베이스를 가지면요,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키는 거에 집착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안식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주일에 왜 예배 드리냐고 질문을 먼저 했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치 꼭 이런 것 같아요.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으로 생각하듯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일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정해서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죠. 그게 성경에 있냐고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수했냐고요. 그게 기독교냐고 질문을 먼저 했어요. 아니요, 없다고 했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왜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렸느냐? 제일 중심된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지키던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날을 바꾼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더 이상 저촉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자유 속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전에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세법에서 해방되었기에 더 이상 모세의 가이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일에 모였다. 뭐 때문에요? 그날이 편리했기 때문에요. 그날이 다른 날에 비해서 모이기가 더 좋았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제든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7일 모두가 거룩하게 된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일 7일째만 모인 게 아니라 매일 모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알게 된 이 사실을 우리는 또 지나가면서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모여서 7일째 날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날은 좀 덜 거룩하고 이 날은 더 거룩한가? 아닙니다. 다 거룩합니다. 제가 거룩에 대해서 앞에 구약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쭉 다 했습니다. 거룩은 righteousness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거룩 그 자체였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더 테레사의 삶을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거룩하죠? 그녀가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 전체를 주었고 그 빈민들을 위해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거든요. 실제로도 우리는 인지적으로 거룩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거룩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가 이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면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 2장에서 거룩한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다는 것도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2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30분 안에 다 마쳤거든요. 지금 조금 천천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한 다름의 그림을 그려야 그림이 명확해질 것 같아서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자,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이게 이해가 좀 가시죠? 그런 사랑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쉬신 거죠. 근데 쉬셨다라는 게 하나님이 지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셨죠?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7일째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셨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개념이. 그러면 우리는 자꾸 안식일을 지킨다는데 누구를 위해 지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에 초대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체험하신 그 기쁨과 만족에 우리를 초대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마무리된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이 누리신 그 감동을 우리도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신약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3절로 다시 가보실래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걸 지킨다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네 권이 나오는데 이 네 권은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책 네 권이 있어요. 마태, 로마서, 히브리서, 계시록이에요. 이 네 권은 전체를 다 구약을 다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사로이 그 풀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모든 구절을 그대로 떼서요, 그대로 갖다 앉혀놨어요.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걸 보면 다 엉터리예요. 구약에 있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얹혀놨기 때문에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은 구약의 배경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어떤 다른 해석이나 비유가 들어갈 수 없는 말씀들이죠. 여기 지금 4장 3절은 어디를 인용했냐? 시편 95편 9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시편 95편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안식은 처음부터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오고 누리는 개념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6일간의 창조를 보시면서 7일째 리뷰를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는 하나 수식어가 더 붙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마치는 순간에는 다른 창조가 마칠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심과 모든 이 피조물의 창조가 6일째 인간의 창조의 역할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인간이 등장함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심히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창조계가 심히 좋은 것이 되도록 원래 의도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표현한 적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은 천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뭘 주셨죠? 만물을 다스리라. 그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표자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다스릴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은 지으신 분의 섭리대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온 피조 세계가 인간의 섬김과 도움으로 아름다움을 꽃피움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실 때 제가 창세기 초반에 강의할 때 사람들은 흔히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하면서 선악과 따먹음 아니 생명나무만 그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성경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땀을 흘려서 경작하고 수고하게끔 인간을 애초에 지어 놓으셨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앞에 뭐 이렇게 정원 같은 게 사람이 며칠 손을 대지 않으면 같은 자연이라도 엉망이 되지만 그걸 사람이 다듬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면 아름답게 되잖아요. 온 지구 만물이 사람의 다스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릴게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하고 히브리서 구조가 마치거든요. 히브리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분이 원래 우리는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히브리서에서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과 통치의 뜻이 뭐였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스림과 통치는 헌신, 섬김, 희생, 죽음, 사랑이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는 표현이 뭐였죠? 섬김, 희생, 헌신, 네, 땀을 흘리고 경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청년부 시절에 자연보호 설교를 두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이 자연보호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은 너희가 이걸 이해 못하겠지만 내가 나중에 한번 이 부분 설교할 일이 꼭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에요. 성경에 자연보호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연보호를 왜 하라고 하는 거지? 세상을 섬기고 경작하고 땀을 흘리고 다스리는 것. 그럴 때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발현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심히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세계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 안에 인류를 초대하셔서 그 자연, 온 만물에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가지시려는 사역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여기 인간이 기여한 건 전혀 없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미 모든 게 지어져 있었고 창조 사역은 도울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고스란히 그걸 맡기고 참여하고 누리라고 초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늘 그래요. 올가 매는 명령이 아니라 은혜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세토록 경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되는데 구원의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으로 됐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이 도운 게 없어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거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건 은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누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죠.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뜻을 따라서 관리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 또 영광, 아름다움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맡기셨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특권이 지금 이거죠. 이게 우주의 신비를 온 삼나 만상의 아름다움을 발현할 수 있도록 공연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걸 다윗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시편 8편이에요. 우리 방금 찬양한 곡이 이 곡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가는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이 본 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이 특권, 세상을 다스리면서 섬기면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기쁨, 그 위치를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영광과 종기의 간을 쓰고 삽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죄와 죽음의 간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뭐 때문에요? 타락의 결과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직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극을 초래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받았던 이 소명, 이건 인류의 특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렸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능력과 받은 지혜와 생명의 공급을 말미암아 청지기직을 계속 수행했더라면 특권을 계속 누렸겠죠? 피조세계를 영원히 다스리고 즐거워하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를 싫어했잖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다가 죽음의 간을 쓰게 된 거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첫 창조가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첫 창조가 실패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실패한 창조를 폐기하고 다시 시작한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땅과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찌그러졌어요. 어그러져 버렸어요. 도저히 펼 수 없는 상황까지 인생이 도달한 거죠. 녹이 슬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사실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폐품 같은 인생들을 원형으로 복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못 쓰게 되면 사용하기는커녕 버리려고 드는데 하나님은 원형보다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는데 처음보다 낫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요, 에덴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건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시겠다. 자, 그러면 첫 창조가 실패하지 않았다. 어떻게 실패가 안 됐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좌절시키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재창조,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신약에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이 회복되도록 계획하심으로 회복된 인간들이 그 재창조의 안식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첫 창조의 안식이 성취되도록 하신 거예요. 조금 추상적인데 생각을 계속 해보시라고요.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들어갈 거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이 굉장히 장문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호흡이 굉장히 짧으니까 그래서 답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시려고요. 알아듣게 하시려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 베이스가 깔려져 있지 않으면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지금 길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재창조의 계획이 실제로 첫 창조 때부터 의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걸 열어두신 거죠. 무슨 말이냐?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처럼 따라붙던 구절이 있었어요. 뭐죠?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니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7일째는 그 말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같은 패턴을 사용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 왜냐하면 순환되잖아요, 계속 날은. 그러면 창조 이후에도 저녁은 있고 아침은 되거든요. 왜 7일째 되는 날 6일째까지 후렴처럼 따라붙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란 말이 없어졌죠? 여러분, 그 7일째 되는 날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쉬셨다라는 표현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멈췄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제 7일에 관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4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요. 제 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못한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골자가 뭐냐면요, 좀 빠르죠. 이게 녹음이 되니까 지난번에 안식에 대해 설교한 거하고 이 안식에 대해 설교한 거하고 다시 안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할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기독론에 대해 설교할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초반에 설명하는 거하고 중간에 설명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설교하는 거 다 들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사실. 안식도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성경적인 어떤 개념을 하나님 그리시고 계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가 되면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카테고리가 한꺼번에 다 풀려요.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던 출애굽 세대가 있잖아요.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었죠. 그런데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지금 못했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 다음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했죠. 자, 잠깐만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을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창세기부터 딱 스타트해서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라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럼 율법을 주셨는데 희년을 지킨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기본적인 예법을 지켰던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지킨 적이 있었죠. 언제죠? 여호수아 시절에.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 다 했잖아요. 여호수아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잔치였지만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이스라엘 역사상 딱 한 번 있어요. 여호수아 시절에 잠시. 그런데 중요한 건요, 본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희미한 그림자래요. 이유가 뭐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다시 우상 숭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시절에 다시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 세대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 세대도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다시 신약 시대에 와서 안식일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려고. 자, 다시 돌아옵시다. 창세기 서두에 제7일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이라는 표현을 없애버리셨어요. 일곱째 날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고 지금까지 열려 있다는 표현을 문학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7일을 열어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시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구약시대의 안식일 준수의 핵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이 만든 법칙까지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놓친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쉬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습관과 룰과 관습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재창조의 구원, 재창조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중요했으니까 율법에 표시가 됐잖아요, 십계명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앞에 거는 이해를 좀 일단 못 하셨으면 또 계속해서 할 거니까 놔두시고요. 구원의 약속에 대한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장차 올 빛이요, 아니 빛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이 밝히듯이 안식일 법이나 율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참 형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실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건 뭐죠?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 교인들이 안식일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뭐라고 보이콧한 거예요. 7일째 날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인 거죠. 우리는 이제 성소주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걸 누린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제 원래 이 다음 시간에 이걸 설명을 또 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원래 이런 부분들은요, 설교를 하고 나면 디스커션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자반을 만들어서 예배에 대해 설교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 구덩이에 대해 설교했으면 성도들은 듣고 나서 자기식대로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구덩이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도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헌금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저의 임무는. 그래서 디스커션을 하자는 건데,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 주 주일학교 그 아이들에게 숙제가 뭐였냐면요, 한 주 동안 부모님에게 불평하지 않기였어요. 이제 집에 우리 집 아이들 세 명 태우고 딱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집 3번이 고개를 뒤로 딱 기대면서 나는 이번 주 숙제는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더라고요. 저희 집 3번은 7살입니다. 7살은 정상적인 거죠. 그랬더니 2번이 뭐라 하냐면 아, 나도 이번 참 어려워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해야지. 근데 우리 1번은 이제 3번이 그 이야기를 다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막 웃더만 그래 너는 그럴 거야. 너는 그럴 거야.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지. 맞아. 여러분 그 우리 부부가요. 뭐라 했을까요? 왜 교회에서 숙제를 줬는데 왜 안 지키려고 해 애초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누리게 해주는 거죠. 맞아. 나 너는 그걸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네 삶 자체가 불평인데 괜찮다. 너는 말하는 걸 네 다 이야기하잖아. 아빠 엄마 사정 생각 전혀 안 하잖아. 제가 이런 얘기 했다 했잖아요. 너 집에서 하는 게 뭐? 너는 먹고 제가 설교가 녹음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너 화장실 가고 지구를 위해서 하는 일은 너는 더럽히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잖아. 이제 네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 네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으면 이제 네가 돈을 벌어와야 되지 않겠냐. 6살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자기는 신호등을 못 건너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제가 올해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야 이제 네가 신호등을 혼자 건널 수 있지 않냐. 아직 저는 아빠 돈을 벌어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아이가 누리는 거잖아요. 얘가 계명을 안 지킨다고 해서 제가 얘를 자식으로 취급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 7살 수준의 아이가 자기는 이번 주는 불평을 못 안 하는 걸 이걸 숙제 못 하겠다 한다고 해서 서로 정죄합니까?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11조를 왜 안 한다고 서로 정죄하죠?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 계시는데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제 의도를 사람들이 또 곡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설교한 의도가 분명해요. 장로님이 올 한 해 일을 못 하실 만큼 항암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치료회라고 사람들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땀을 흘려서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11조가 땀을 흘려서 노동한 것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치료받으라고 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요 11조는 사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살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일을 보장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11조를 드린다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고 의지고 고백이거든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그걸 드렸을 때 장로님이 11조 계명에 얽매여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나의 내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드렸다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는 그거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선의 선상의 것이 아니거든요. 전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주중에 한 젊은 집사님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결단을 냈는데 11조를 우리가 계좌이체를 하기로 했어요. 교회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친한 사이니까 11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매달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드리는 거야. 그게 결단이고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통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장인데 그렇게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족쇄가 아니라고 율법은.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알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한 우리 부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려보려고요. 자,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차원이 뭔가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가 쌓여야 한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가 자연스럽게 없앴는데 기도를 지금 24번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님 설교를 그렇게 하신 이유를 가지고 오면서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기도는 하나님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너 왜 기도 안 하니? 이런 말을 하죠. 이건 율법이죠. 이건 지키는데 현안이 돼 있는 거죠. 전부 다.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서 누리질 못하는 우리 집 막내가 나는 이번 주에 이거 숙제 못해. 그렇다고 제가 이 아이와 관계가 사라집니까? 이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상 조금 있으면 설명 다시 들어갈 거지만 하나하나 다 지키거든요. 자기가 맹세하잖아요. 누구든지 블레셋을 쫓는 이 전쟁 가운데 음식에 입을 대는 자는 죽을 것이다. 율법 앞에 맹세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걸 안 지켰네요.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하죠. 뭐 때문에? 율법 지키기 위해서요. 전쟁 앞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해 사울이, 사울 왕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밖에 못 먹는 음식을 먹잖아요. 율법을 어겼어요. 근데 한쪽은 지켰는데 죽고요. 한쪽은 어겼는데 살아요. 관계를 누리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관계를 누리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오랜 크리스찬들의 관습이고 병폐예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말씀을 통해 그걸 배우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켰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래.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의도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하신 그 재창조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려운 표현 말고 쉬운 표현으로 말씀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키는데 개념이 다른 거죠. 이전에는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냈다면요. 이제 표현이 그렇죠. 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던졌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복받기 위해서 드릴 때도 물론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가 내한테 복받으려고 11조 했는데도 내 너희 창고 채웠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의 의도가 어떻든 하나님은 복을 애초에 주시겠다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율법 지키듯이 정죄하면서 지키지 말고 너희 수준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그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안식에 대해 설명을 더 할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다 주일 성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뭔지 거기로 계속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껏 율법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얽매여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동여매므로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던질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